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본문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에서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먼저 읽으신 신약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오늘 살아야 할 나의 생명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그 몫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알면 그냥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값싼 교리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이죠.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나보다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 둘이라도 알고 그분께 순복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라고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크신 하나님에 대한 반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두 부류의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순복함에 따라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 오늘 새롭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오늘 몰라도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심은 알지만 내가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가 필요하죠. 이 은혜의 공급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의 살아있는 힘을 경험하고 받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사실 삶의 활력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오던 그 탄력으로 살아갈 뿐이지 결코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묵상은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몸에 좋은 거, 산의 진미가 무엇인지 다 압니다. 해조류는 몸에 뭐가 좋고, 또 뭐 케일은 어디에 뭐가 좋고, 또 마늘은 뭐가 좋고, 다 좋은 거 알아도 그것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 진가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벌써 몇 년 됐습니까? 95년은 제가 확실하게 아는 해이고요. 그때로부터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구입하도록 권면해서 그것으로 이제 쭉 묵상 생활을 이제 하시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매일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매일 정해진 그 본문의 양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뭐 몇 절에서부터 뭐 많으면 뭐 한 20절 정도 되려나요? 구약 성경을 보실 때는 조금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못 읽고 뭐 그런 양은 전혀 아니죠.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양입니다. 양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조금이라도 꼼꼼히 읽고 곱씹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생명은 곱씹는 데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곱씹는 것이 매일매일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6년을 매일 성경 꾸준히 하시면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묵상하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 물론 신약은 한 번 하고 조금 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습이 온 지 12년이 됐으니까, 물론 저는 그전에도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했는데 12년 됐으니까 12년 동안에 이제 꼼꼼하게 구약과 신약을 두 번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로 기도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있는 분들 많죠. 내가 성경을 많이 못 봐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그러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매일 성경 그 적은 분량을 매일매일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제가 뭐 1시간 2시간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실제로 15분 20분이면 묵상에 그 진가를 맛보고 결실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과 묵상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전해드린 그런 그 주제들을 잠깐 좀 복습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실전에 그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핸드아웃 있죠? 핸드아웃 보시면은 말씀 묵상 가이드 이래서요. 이제 1번, 당일 매일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펴십시오. 그런데 펴시고서는 그냥 직접 읽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것을 적극 권면합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어떤 걸 기도하시냐 하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첫 번째 시간에. 그건 뭡니까?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말씀하시고 기계적으로 듣고 뭐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거절하려면 거절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만남을 갖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뭐 그건 너무 쉽죠.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 됐다면 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 성육이 되는 그러한 원리의 말씀을 드렸죠. 자, 말하자면 오늘 받는 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거나 아니면 좀 감동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내 안에 도전이 되면은, 그러면 나의 삶의 표면에 이르기까지 어떤 표정이나 아니면 말이나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그 말씀의 열매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즉 오늘 받은 말씀 성육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육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때 나의 삶의 지평을 넘어서기를 원하는가, 나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는가, 그것입니다.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아니란 그 생각 속에서 고인물처럼 되어버린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참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그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물론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대는 하실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자신이 줄넘기를 100번 하는 게 거의 이제 한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100번을 하면서 내가 101번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101번에 그런데 도달하는 날이 있겠죠. 그것과 같이 나의 삶의 어떤 한계에 내가 맨날 이 일을 당하면 넘어지거나 이 일을 당하면 잡념이 많아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나의 한계가 있다면, 내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제가 한 발자국 거기 더 넘어서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더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새롭게 살아보는 건 제가 오늘 하나님 5초만 참는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5초만 뭐 참는 건 아니더라도 버티겠습니다. 버티겠다. 그러면 그 5초를 버티는 그것이 한 번, 두 번 실행이 될 때 나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내가 오늘은 좀 나의 좀 표정이 굳어져 있는데 요즘 좀 많이 굳어져 있었는데 내가 오늘은 한 번 더 웃겠습니다. 라든지 뭐 하여튼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주관에 필요한 것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넘어가겠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기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요.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세하게는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라도 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맨날 똑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을 관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무드가 매일매일 다릅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의외로 적습니다. 뭐 항상 뭐 똑같으신가 봐요. 뭐 하나님과 같으시네요. 항상 동일하시게.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옛날 일이 탁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질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뭔가 하나의 또 도화선이 돼가지고 계속 화가 나는 그런 일로 또 연결될 수 있고 어떤 날은 일어났는데 굉장히 찌뿌둥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어떤 날은 일어났는데 콧노래가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제가 좀 이렇게 좀 극적인 걸로 표현을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잠이 덜 깨서 몸은 가라앉아 있지만 이 내면의 상태는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뇌파 상태로 정상적인 뇌파 상태로 이렇게 깬 상태로 돌아올 때 굉장히 우리는 다른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경험을 했을 때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고쳐야 되겠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태가 발견되었으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읽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은 좀 우울하네요. 오늘은 제가 좀 괜히 화가 납니다. 아, 옛날 일은 오늘 왜 생각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라는 거지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뽑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게 나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이 성육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한 발짝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는 지금 이러합니다. 이 전부 다 네 가지를 한 1분 정도 안에 끝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게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1분 정도 넘어가시면은 아마 이것 때문에 또 잡념이 생기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익숙하게 자꾸 기억하셔서 그냥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성육되기를 원합니다. 한계를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의 상태는 이러합니다. 이걸 빨리 하시고 말씀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펼치실 때 매일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항상 똑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도 항상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생각하시라고 이 질문을 두 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은 말씀 묵상은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읽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시려면 먼저 매 구절을 차근차근히 읽으시면서 그 구절마다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걸 내 마음에 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호세아서 본문을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라고 이제 간주하고요.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이드 이 여기에 큰 두 번째 질문 본문을 마치 편지 읽듯이 천천히 읽으세요. 근데 두 번 내지 세 번은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딱 한 번 딱 읽고 아 이게 무슨 말씀이구만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읽어도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차근차근히 두 번 세 번 읽으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한 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천천히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을 때. 지금까지 몇 분 쓰셨죠? 3분 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매절로 돌아가면서 한번 보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예요. 이것은 백성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을 펴시고 1절을 보시면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이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렇게 아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의 삶들이 막 이렇게 어렵고 또 막 망할 것 같고 하는 그런 위기감도 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상 숭배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니까 이렇게 삶이 어려워진 거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은 무엇을 해주시느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도 자기 스스로를 믿어봐도 모든 방법을 써봐도 우리가 치유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치유해 주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죠. 또 2절 보겠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이런 말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리라 라고 여기 느낌표가 한 5개 정도 찍혀야 되는데 뭐 그건 물론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살리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숨만 깔딱깔딱 이렇게 쉬고 겨우겨우 그냥 헉헉거리면서 사는 그거를 살리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전혀 아니고요. 정말 아 이제 내 삶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삶의 가치가 이렇게 풍성한 것을 내가 알았는데 아직도 못 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죠? 뭐죠? 저 같으면 그냥 직접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 진짜 살맛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죠?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분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신다고 했죠?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신다. 다 한 번씩은 경험이 있으시라고 제가 믿습니다만 밤의 어둠 속에서 잠이 안 오고 불면증 또는 신음하면서 고독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밤을 새본 사람은 새벽빛이 얼마나 진귀하고 아름답고 소망을 주는 것인지 다 아시죠? 그 밤은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병원에서의 밤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그때 창문 너머로 이렇게 정말 이 폐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 이제 약간 약한 기운이 이렇게 올라올 때, 아 정말 그 빛이 올라올 때 우리는 정말 아 오늘 하루가 시작하는구나, 이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죠. 그런 다음에 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농산물을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비죠. 비와 햇빛이죠. 자, 비가 오는데 비와 같이 이렇게 계속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늦은 비가 한 번 더 와줘야 정말 풍성하고도 완벽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 말하자면 새벽빛과 같이 소망을 주시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신다.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1, 2, 3절까지 다 보셨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아, 딱 알겠죠.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부족을 일깨워 주시는구나. 도전하시는구나.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인내가 부족하대요. 있긴 있는데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내가 뭐죠? 인내는 헤세드. 말하자면 자비와 친절과 사랑과 이런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에만 있는 자비와 사랑이 아닙니다. 겉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자비. 자비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잠이 안 오는 사람에게 아 그래도 잠을 좀 푹 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멜라토닌이라도 좀 사다 주면서 좀 잘 자봐 이렇게 해야죠. 그다음에 친절. 친절이라는 것이야말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친절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나는 친절하다 이런 말할 수 이런 사람 없죠.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죠? 자기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의 이 대가가 지불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아 우리가 아직도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운 진리의 세계를 위해서 내가 아직도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구나. 헌신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5절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또 이제 또 잘못 오해하시면 하나님은 이제 잔인하시고 막 이렇게 심판의 권세를 인간을 그냥 꽉꽉 눌러버리셔가지고 아 정말 못 믿을 하나님이다. 정말 불쾌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면 그렇게 막 오해하고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인간됨의 바른 길에서 벗어났는지 이 사회와 세상이 역사가 가야 할 그 온전한 길로부터 벗어났는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고 드러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가 폭로된다라는 뜻입니다. 막 우리를 막 총과 칼과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실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경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로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이 세상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 그냥 더듬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무언가를 향해서인지는 몰라도 그냥 걸어가고 있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과 세상을 비추시는 분이다. 5절에 보면 5절을 그렇게 한번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바라고 그리고 가장 깊이 기대하시는 것을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 당신의 백성이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정말 기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인애를 원하는 것,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니까 그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니죠, 그죠? 제사 드리는 자리에 있든지 드리지 않는 자리에 있든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알매 관계가 열리는 것이고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가 더욱더 제사다워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면, 아,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알아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당신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호세아서 본문을 보면은요, 매 구절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한 하나님을 간략하게 그 옆에 공간에다가 적어보시는 겁니다. 메모를 하시는 겁니다. 아, 1절. 만약에 2절에서 못 찾았다면 건너뛰고 3절. 그래서 또 찾으셨다면, 아, 새벽빛을 소망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적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적으신 그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것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분이신가? 어떤 관련이 있는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과 내가 오늘 동행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큰 1번에 작은 4번,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와 이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 어떠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내적인 상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외적인 상황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먼저 내적인 상태를 보신다면, 과연 오늘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무엇인가? 나의 생각의 흐름은 무엇인가? 나의 생각에 뭐 섬세하신 분이라면 나의 생각에 지금 칼라는 어떠한가? 나의 생각은 지금 따뜻한가? 아니면 차가운가? 아니면 어두운가? 아니면 밝은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의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의 느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느낌. 내가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의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각에, 지각이 중요해요. 지각. 우리가 바로 보고 잘 깨닫는 거죠. 지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정상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지각이 살아나지가 않는 경우가,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지각이 살아나지가 않는 경우가 있죠. 나의 삶에 대한 지각, 오늘 하루의 일정에 대한 지각, 이런 것들이 아직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오늘 컨트랙트 한 건 하는 날이다. 그럼 이거는 보통 날 아니죠. 오늘 시험 보는 날이다. 그죠? 또 오늘은 위기 상황에 있다. 오늘은 의욕이 좀 넘치는 날이다. 또는 그런 상황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의 것들도 지금 나의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클라이언트 만나서 정말 한 건 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렇게라도. 그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안과 밖을 잘 관찰하는 훈련. 이것은 하루아침에 잘 되시지 않아요. 그런데 큐티 하시면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 안으로라도 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더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보시고요. 이거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은 큐티의 적용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떤 뭐 말씀을 듣고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와는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는 나의 삶을 더 향상시키고 나의 신앙을 더 구체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성숙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동시에 인간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정말 위대한 유산을 남긴 칼뱅, 존 칼뱅이 쓴 기독교의 보물과도 같은 기독교 강요, 거의 바이블 버금가는 책이죠. 이 책에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의 첫 페이지 첫 두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크리스찬들이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 인간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이 두 지식은 갖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느 것이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알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이런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를 통해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개의 주제는 아주 서로 얽혀 있으면서도 또한 독립적으로도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거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간에 대해서 파헤쳐준 그 지식의 세계를 우리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얼마든지 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서 인간에 대한 지식만 넘쳐나서는 결국 진정한 목표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그 포텐셜과 마지막에 궁극적인 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하자면 심리학의 한계가 뭐죠? 요즘 우리 심리학의 세속적인 측면에서의 심리학의 한계는 자기 강화예요. 내가 나름대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인간의 목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디자인해 주셨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가도록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셨는가, 하나님과의 영광된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인간의 포텐셜은 어디까지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길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조화롭게 통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썼죠. 서로 통해서 일치를 이루는 통전성, 통합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통합성의 상태, 통합되는 상태는 무엇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네스, 하나됨입니다. 이런 통전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무한히 성장하고 무한히 발전합니다. 그냥 우리가 목표하는 어느 정도까지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 엔진은 비행기에다가 달을 엔진을 달았어요. 근데 바퀴를 보니까, 타이어를 보니까 오토바이용 수준이에요. 배기통을 보니까 이거는 폰이용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일치감이 있습니까? 딱 생각하시기에 그냥 없죠. 이거 완전히 불균형이죠. 그죠? 엔진 조금 가동하면 그럼 확 나가다가 타이어는 다 닳아버릴 것이고 배기통은 터질 겁니다. 이런 균형이 잡히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쏠려서 이렇게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어우러지게 같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맞아떨어지게, 그죠? 엔진과 배기통, 배기 시스템과 그리고 타이어는 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어우러지게 하는 바로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불균형의 상태는 하나됨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모든 세포들이 각각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건강한 상태이고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포 간에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대사에 있어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삐긋삐긋하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고 몸이 약해지는 것이죠. 조화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맞아야 그래, 그것이 어우러져야 우리는 건강하게 발전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하나됨의 그릇 안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성숙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혐오하고 저 사람과 관계를 끊고 싶고 아, 난 저기 가기도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나는 발전하고 성숙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성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그런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통전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성숙하고 발전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더더욱이 필요한 우리 교회 목양에 있어서의 두 기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두 지식이 참되게 결합하고 연결될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하나님의 형상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묵상 실제로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말 어떠한 위대한 말씀을 이 책에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를 말씀 묵상하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선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세계를 마음껏 발견하시고 그리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말씀 묵상을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제가 핸드아웃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이제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묵상의 세계가 활짝활짝 열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지으심을 받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곱씹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창조된 자들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저희들 묵상의 세계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동행하실 때 어떠한 삶의 변화와 성숙과 또 큰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